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학이 시숩지면 부력 여로와는 노노 학이편 그 제일 학이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글귀입니다. 이 문장의 뜻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반복 습숙해 깨우침을 얻으면 참으로 기쁘다는 뜻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에게는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배워 깨달음을 얻으면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미처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마치 신세계를 발견한 것과 같은 마음을 경험하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합니다. 그러기에 배워 깨달음을 얻어야 할 시기에 그 배움의 기회를 낭비한 이들이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봉천동 YWC에서 약 1년 반 동안 야학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림동에 있는 S대학, 그 S대학의 한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저는 성경 과목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등 기본적인 학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는 S대학을 나왔습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 지어다. 봉천동 지역의 가난한 그 청소년들과 아주머니들에게 저는 성경을 가르쳐 주었고 그 S대학의 동아리 학생들은 기본적인 학과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서울에 아직도 한글을 제대로 모르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때론 두 번 가는 야학 교사였지만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글을 비롯해 영어, 수학 등 기본적인 과목들을 가르치고 또 배워서 그들이 알고 또 읽고 깨닫게 된 청소년들과 아주머니들이 마치 귀한 보물을 얻은 양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던 그 얼굴과 표정을 지금도 선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1년에 한 차례 명동에 있는 YWC의 본부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잊지 못할 이야기 중 하나는 한글을 깨우치고 숫자를 읽게 된 학생이 스스로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 중 하나가 전봇대에 써져 있는 글귀를 붙어 있는 글자를 읽고 또 간판을 읽고 자동차의 번호판을 읽게 된 것을 참으로 신나하고 신기해했다는 다른 야학 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얼핏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먼 고대적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80년대 당시에 우리가 미처 모르던 우리나라의 그 현실, 소외된 곳의 현실이었고 동시에 야학 교사들의 그 기쁨과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에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은 제 결혼 때 봉천동 YWC 야학 교사들과 몇몇 학생들이 왔었는데 결혼 후에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을 놓쳤는데 지금도 잊혀진 미안함과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웃으실 줄 알았는데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네, 계시는군요. 네. 사람에게는 배운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배워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깨닫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워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복되고 온전한 자기 인생을 삽니다. 사람에게는 실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계속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필요한 지식도 배우고 깨달아야 하고 기술도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야 하고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바른 가치관도 배우고 깨달아야 하고 인간관계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기술도 지식도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익혀야 하고 습득해야 합니다. 참으로 사람에게는 배우고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는 사람은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과 사람과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은 이 자리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작별을 고하며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에겐 참으로 많은 중요하게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을수록 인생의 의미가 살아나고 가치가 있어지며 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며 궁극적인 배움과 암과 깨달음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 세상과 인간과 우주의 기원과 종말을 밝혀주고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말씀에서 나왔고 말씀으로 구하시며 마침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며 복이며 선물이며 은혜인지를 알고 또 알고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다행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말씀을 단순히 기독교의 종교적인 경전으로 정도만 이해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정도로 이해합니다. 심하게는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말씀을 마치 화석화된 고대 문서나 학문적 연구 자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말씀보다는 오히려 돈을 잘 버는 법, 세상에서 잘 사는 법, 또 세상에서 남보다 더 출세하는 법, 성공하는 법 같은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배우고 습득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능력과 비밀 그리고 말씀의 재미를 잘 모릅니다. 오히려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능력을 더 크게 생각하고 세상에 속한 자와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말씀은 예배를 위한 말씀일 뿐이고 세상적인 힘과 논리를 뒤쫓고 세상적인 것과 음담 패설로 재미를 찾는 일들이 믿는 자들 안에도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돌아보면 이러한 현실이 보편화되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세상에 속한 자나 별반 차이가 없고 도리어 때로는 믿는 자가 세상에 속한 자보다 더 세상적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타락이 있고 상실이 있고 하나님의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며 우리 인생에 대답이 되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고 또 배우고 알고 또 알고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배움 중에 배움이며 암 중에 암이고 깨달음 중에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그 은혜와 복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험의 부재가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복이며 은혜인지를 모르고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대답이라는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험은 없고 종교적인 습관과 세상적인 자기 계산과 궁리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있어서 영혼을 밝히고 마음을 만지며 길을 인도하고 인생의 닫힌 상황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임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진짜 말씀이 내 생에 공동체와 세상과 역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도 죽어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생의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더더욱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생각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상황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생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과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말씀 안에서 내 인생과 내 신앙과 인생은 재구성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실을 시편 119편, 67편, 71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며 복이며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래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한 청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밝고 건강한 청년이었지만 군 입대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마음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청년의 신방, 청년의 가정을 신방하며 그 어머니와 청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청년은 마음의 평강과 용기를 얻고 웃으며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호주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섬기던 교회 교우에 동서지간 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동서되시는 분은 서울의 한 교회를 출석하시는 성도님이셨는데 1년에 한두 차례 호주로 골프 관광을 오시곤 하셨습니다. 오시면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교회도 출석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날라리 성도입니다라고 그런 말하곤 했습니다. 다시 그 동서 되시는 성도님께서 골프 관광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신 것이 잘못됐는지 체하셨는지 계속 구토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그 교우님이 그 동서 되시는 그 형님을 모시고 이스트우드라는 곳에 한인 병원이 있었는데 그 한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셨습니다. 병원에선 체한 것 같다는 처방을 하고 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아무래도 이상해 다시 옆에 있는 다른 한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뇌출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의사는 급히 그 동서되는 성도님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시드니 큰 병원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교우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서되는 성도님이 바로 수술실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병원에 도착해 그 성도님을 만났고 수술실로 들어가시는 동서되시는 성도님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몇 시간 동안 동서되는 성도님은 수술을 잘 마치셨고 위험한 상태를 잘 넘겨 건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뒤 동서되시는 성도님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그 동서되시는 성도님이 감사와 감격 어린 표정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특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이 저를 붙잡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평강 가운데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수술비가 나왔지만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제가 잠시 서울에 나갔을 때 그 동서되시는 성도님은 신림동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약국을 방문했을 때 그분은 완전히 거듭나셔서 이제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또 교회에서 주차 봉사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박카스도 한 병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고맙고 다행이고 축복이고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만물을 있게 하시고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생을 도우시는 살아있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헬린 아우엔이 쓴 책 중에 친밀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인티머시인데 그 책의 머리말에서 헬린 아우엔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는 관계와 동료 인간과 맺는 관계에서 어떻게 창의적이고 만족스러운 친밀함을 찾을 수 있을까? 인간은 어떻게 타인과 풍요로운 친밀함을 이룰 수 있을까? 사역자의 삶이나 신앙 공동체에서 친밀함이란 무슨 뜻일까? 예배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 청년들이 주를 이루는 대학 환경에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에릭 에릭슨은 사춘기를 막 통과한 뒤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심리적 과제는 친밀감과 거리감의 세심한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늘날 친밀함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쟁이 치열하고 힘겨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친밀함에 대한 뿌리 깊은 열망을 괴로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 열망은 데이트하는 학생들 못지않게 기혼자, 사역자, 독신 생활에 헌신한 신앙인도 똑같이 느끼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 분야에서 고도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첨단 문명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시대보다 발전되고 앞서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시대입니다. 이런 발전으로 인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버튼 하나로 핸드폰 하나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핸드폰 하나로 몇 시간씩 놀 수 있고요. 사이버 공간이라고 말하는 가상 공간에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첨단 문명 기기로 이를 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구촌 이곳저곳 여기저기에는 아직도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발전하고 열려져 가는 시대를 결코 부정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문명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전개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의 책 부의 미래를 마감하며 쓴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책의 첫머리에 쓴 프롤로그를 언급하며 프롤로그는 이미 과거다라는 아주 표현적으로 멋지고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는 시대가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어디까지 어떻게 변화되고 전개될지는 실은 미래학자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쉬지 않고 움직이던 입을 잠시 닫고 가만히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빈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로 채워지지 않고 소유로도 극복되지 않는 마음의 빈터가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의 여유나 삶의 여백으로서의 빈터가 아니고요. 자기 성찰로서의 빈터가 아니라 외로움과 공허감, 무의미와 갈등, 상실감과 막연한 기다림으로서의 빈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빈터를 채우고 싶어하는 남모르는 갈망으로 남몰래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대로 온기 있는 친밀함이 그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국 사회학자 데이빗 리스먼은 이미 1950년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종종 어떤 이들은 명상 프로그램 같은 것에 참여하여 물질 문명과 사람이 주지 못하는 내면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이 고도의 물질 문명을 살아가지만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만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얻으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 물질과 소유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나의 존재감과 내면의 만족과 의미를 찾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리어 넘치는 물질과 소유와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로 인해 영혼이 더 핍절해지고 소유보다 실은 더 큰 참된 부요의 비밀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겐 마음을 열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머니를 채우고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구가 내 영혼에 만족을 주고 마음에 만족을 주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만족과 격려와 의미가 되는 친밀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의 슬픔과 기쁨, 눈물과 웃음, 고민과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비록 때로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넘어서서 희망과 소망과 용기 가운데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밥 한 끼 나누고 차분히 차 한 잔의 대화를 마음을 열고 차 한 잔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몇 개월 전 저녁 시간에 인사동에서 몇몇의 사람들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인사동의 한 찻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찻집에 처음 가봤는데요. 다방은 아닙니다. 네. 그 보통의 찻집들이 테이블이 이렇게 가지런히 일정하게 다 놓여 있고 차를 이제 마시도록 돼 있는데요. 거기는 그런 게 없고 주인장이 앞에 있으시고 앞에 이제 둥그런 나무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이제 그 주인장이 만들어 주는 차를 마시는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날 만난 분들이 들어가서 그 전통 찻집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그날 같이 만난 분 한 분의 아는 분이 운영하는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갔을 때 스님 한 분도 그 찻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자 조금 있다가 스님은 나가셨습니다. 나름 눈치 있는 그런 스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장이 만들어주는 아주 향기 좋은 여러 가지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었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나누었습니다. 거의 3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실은 문 닫을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 주인장이 문을 닫지 않고 차를 제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너도나도 3시간 가까운 시간이 흐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저마다 바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지만 참으로 그날 밤은 매우 고맙고 또 기분 좋고 유쾌한 그런 좋은 밤이었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혼자 살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밥 한 끼, 차 한 잔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이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외로움, 또 그리움, 고민과 희망을 나눌 자가 있어야 합니다. 혹 자주 만나지 못하고 때론 정기적으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살아가며 때때로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외로움과 고립감, 소외감과 절망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함께 해야 할 그 존재의 첫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어떠한 관계와 만남보다 가장 우선적이며 함께하고 나누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외로움, 그리움, 결핍, 아픔, 상처, 웃음, 희망, 소망 등등 우리의 부정적인 것을 포함해 우리에게는 좋은 것까지도 나누어야 하는 존재의 첫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이해하시고 받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사람들과의 온전하고 선한 관계를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매일 가까이 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가까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엠기조로 이는 시간적이며 공간적인 것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가까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따라서 이는 곧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제한 두지 말고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개의치 말고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상관하지 말고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후회 없이 살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실을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므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내 존재에 참된 의미와 만족을 누리고 깨닫고 발견하고 주의 복을 누리며 주를 피난처로 삼고 주 안에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보다 이미 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잊지 않고 못하잖아요. 자식을 잊지 못하죠. 자식을 잊지 않고 늘 그리워하듯이 자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자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듯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혼자 잘난 양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불효자 중에 불효자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내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주가 주시는 생의 의미, 존재의 의미와 생의 만족, 그리고 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영광스러운 주의 길을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현재화되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하루는 귀한 일생이다. 일일 일생에서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쓴 책입니다. 곧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자애라고 할 만한 것들을 성경은 명백하고 또 가장 진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 밖에도 이런 기사에 대해 기록한 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이 마치 하늘의 해를 바라보듯 명료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책은 결코 이 밖에 달리 없습니다. 성경은 그 첫머리에 나는 이와 같이 전하여 들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려고 애쓰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문체만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전하는 진리 또한 결코 추리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면전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만 성경의 기자는 모두 그 마음에 직접 하나님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이 책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하나님으로 인해 깨끗한 손을 배우고 성결한 마음을 품고 정직한 인생을 배워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다 말씀을 붙잡고 죽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이고 선물임을 바로 알고 날마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따라야 합니다. 저는 말씀에는 다섯 개의 균형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마치 테이블의 다섯 개의 다리와 같이 서로 아름다운 조화,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처럼 주일 예배처럼 하나님의 선포로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세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과 같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독대의 시간으로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소홀해졌지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다섯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다섯 균형 속에서 우리는 더 성숙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으며 소망 중에 이 부르심의 길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라는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우상을 버리고 가야 되는 성도의 길, 진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이 있고 유명하다는 일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 그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기에 너도 나도 세상에서 힘이 있고 유명한 자와 가까이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거기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가까이 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하늘 아버지이시며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비로소 참되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길을 마땅한 성도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과 대답을 경험하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한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주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며 능력이며 구원임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위로를 얻고 인생의 대답과 구원을 얻으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음란, 폭력과 거짓, 자기 우상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주의 거룩과 진리와 부활의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